최근에 그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어는 보았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어는 보았는가, 예, 이 제목이었는데요. 그 서론 부분에 신학교 입학할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좀 화가 났다라는 경험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화가 난 경험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을 이미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다 아는 것인데 굳이 신학교까지 와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신학생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이미 믿은 것이고 또 십자가의 복음은 아는 것인데 굳이 신학교까지 와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말씀이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화가 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신학생들 처음에 그 1학년 들어오면서 신학생들에게 좀 진지하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가 라고 물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아유, 제가 이미 벌써 중직자가 됐는데요.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아십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걸 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중직자냐? 뭐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만에 하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만에 하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아, 이게 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님의 그 칼럼 밑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국민일보가 그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솔직한 대답인데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이것이 요즘 신앙인들의 현실이거든요. 이것이 요즘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입니다. 내가 교리적으로는 믿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다지 영향이 없는, 내가 교리적으로 또는 종교적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 예수님 알지, 잘 알지 그래 십자가 복음 잘 알지, 내가 익히 들어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지, 내가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 그렇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뭔가 부족함, 혹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교직원 경건회의를 마치고 제가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늘 갑자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신선한 충격을 한번 받으러 갑시다. 신선한 도전을 한번 받으러 갑시다. 여러분 모든 스케줄들을 다 뒤로 미루고 그리고 오전에는 저와 함께 영화 보러 갑시다. 사실은 얼마 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부활이라는 영화요. 이 영화의 내용은 바로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지요.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었지요. 아마 다 아시기는 할 텐데, 그 이태석 신부님이 그 남수단 한참 분쟁이 계속될 때, 여러분 이 분쟁이 너무너무 심각했거든요. 너무너무 심각해서 그때 사망자가 400만 명, 400만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사망자가 4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 400만 명이 죽을 만큼 굉장히 분쟁이 심각했던 나라가 이 남수단인데, 그런데 그때 한참 계속될 때 2001년도에 이제 들어갔었죠. 예.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 신부님이 그 남수단, 특히 그 분쟁 지역이 계속되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더 그들보다 더 어려운 지역, 더 힘든 지역을 들어갔는데, 거의 어디냐면 한센병자들이 있는 그런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신앙적 지도를 하던 일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영화가 만들어진 만큼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요.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이후에, 그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난 즈음에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취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취재한 내용을 이제 영화화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갑시다. 함께 가서 우리 영화 한번 봅시다. 오전에는. 그리고 오후에 우리 신방 다닙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요. 내내 마음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울림이 되었고, 정말 울음이 그치지 않았고, 제 안에 감동이 되었고, 막 도전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다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그 어려운 나라, 그 힘든 나라, 그 중에서도 한센병자들이 모여있는 정말 소외된 그곳에 가서 섬겼던 그 일이 어쩌면 다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음악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신앙을 지도하고, 그 아이들이 70명이 되는데, 그 70명 중에 40명이 의사와 약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기대할 거 없이 가능성이 없었던 아이들입니다. 한센병자 아이들, 정말 버려진 아이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가난한 그곳에서 살아오던, 전혀 희망의 여지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정말 그 아이들이 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어릴 적에 꿈을 꾸게 된 거죠. 나도 성장해서는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꿈을 꿨고, 그 꿈이 10여 년이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의학사가 된 거예요. 또 의료 이게 개통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명이나.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예? 놀라워요.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독교 영화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종영이 되는데, 여러분 주보 가져가면 50% 할인입니다. 예, 주보 가져가서 주보 보여주면 50% 할인인데요. 가셔서 꼭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세요. 도전도 받으시고 신선한 충격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 인생, 어쩌면 다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이지만, 그 제자들이 그 삶을 이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부산에, 이태석 신부님의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이렇게 함께 취재하고 또 다큐멘터리 이렇게 찍고 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다 그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라진 것 같고 아무도 기억지 않을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할 때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첫째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중단되더라도 이제 그것이 다 소멸되더라도 다시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힘을 잃고 약화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야야야야야야 참 나도 당황스럽다. 나도 예측했던 못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아 나도 충분히 지금 당황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참 대책이 안 선다. 하나님이 그럴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평생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우린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야야 참 힘이 당황스러워서 나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 힘이 당황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참 당혹스럽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의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번도 교회는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핍박과 박해, 조롱과 멸시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어려움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으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 순교를 각오해야 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킬 만큼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만큼 살아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탁월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박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든든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다면 이때에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때에도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심각한 위기 중에 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한국교회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민낯을 다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건물 중심, 그저 인간관계 중심이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소보다 70에서 80명이 지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70에서 80명은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최근에 극소수의 세력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분을 통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즉 동성애자들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의도를 갖고 있는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좋은 법인데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법인데 왜 교회는 반대하느냐? 왜 교회는 반대하느냐 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소위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 전쟁이요. 그러니까 차별과 반차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짜놓고 그 법에 반대하면 나쁜 사람, 나쁜 교회가 되고 그 법에 찬성하면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주안교회 주승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교회는 지금 이 프레임 속에, 나쁜 교회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나쁜 교회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법이 당초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소수의 사람이라도 누구든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해서 제정을 하려고 했던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보수의 입장에서도 좋고요. 진보의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분도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 존중합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죠. 균형 있게 정치적으로 인형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만큼은 포용하지 않습니다. 포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반대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반대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 찬성해야 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인 법입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소수의 그것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데 결국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법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교회는 우리 동성애자들 또 성소수자들 정말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해야죠. 그분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분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죠.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이 법에 악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일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 윤리를 짓밟는 일이 되어 결코 이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프레임 안에 교회가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려고 주저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이 법이 여러분 통과돼서는 큰일 납니다. 아멘. 앞으로 이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해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때 뒤로 숨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요. 사람은 누구나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오늘을 살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오늘 혹 힘들어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혹 어려워도 견디고 참아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절대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희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인생, 참으로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요?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믿음. 이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린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종류는 다 같지 않습니다. 다 각각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딱 함축해서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믿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에 묶여져 있어서 나오는 믿음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오늘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로의 전통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갖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무서워요. 때로는 이것이 무서워요. 자기 신념, 자기 생각이 둔갑을 해서, 믿음이라고 둔갑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무서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믿음, 또는 자기 신념, 자기 생각에 묶여져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입을 딱 여셨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에 묶여진, 매여진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등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놀랍게도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성경의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성경을 잘 이제 읽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뭐가 이게 약속에 근거를 둔 믿음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장면이 이 방면이에요. 여기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흔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왔다면, 그렇게 불러왔다면 이들이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에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이 부름을 갖는 것은 이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게 시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궁금해지는 거지요.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칭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칭호라는 얘기죠. 메시아의 칭호. 이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들이 뭔지를 기록하는데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듣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절실한 것을 듣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다리를 절고 못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말이 제일 귀에 들리겠습니까?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런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이 어느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언약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쏙 박힌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자신들의 눈앞에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들은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을 때에 그때에 드디어 첫 번째 입을 열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27절 전반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자,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절함, 절실함 이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절실한지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28절 전반절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이든 들어가셨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드시러 들어갔든 아니면 쉬시러 들어가셨든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까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따라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의지, 간절함과 진실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성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간다는 거 쉽지 않은 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군중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들을 비집고 예수님 곁에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이 성한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눈이 앞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소리만 귀를 쫑긋 세워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려고 막 비집고 가겠지요. 이런 비집고 갈 때 사람들이 그냥 놔둡니까? 막 미치기도 하고 하겠지요. 또 그 일만 있겠습니까? 가다 보면 장애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발에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의 소리 쫑긋 세워서 다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얼마든지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장애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들 따라갑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따라들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것이 탐욕일 때가 많고 그것이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능력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어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서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서 따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장애를 많이 만나서 포기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아, 믿음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 뭐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믿음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 이미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병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한나가 나이가 이미 들을 만큼 드는 한나가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이미 가능성이 끝났습니다. 이미 가능성이 다 끝난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제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냐고 묻습니다. 술 취했냐.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아요. 얼마든지 감정이 상해서 이제 포기할 법도 합니다. 감정이 상해서 에휴 신앙생활 감정 상해서 못하겠다. 그런데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소리질러 이르되라는 표현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상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총이 여러분 고운 시선이겠습니까? 아니요.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 때문에 방해되잖아. 너 때문에 방해하냐. 막 핀잔을 주고 이런 시선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안 됐다. 불쌍하다. 불쌍해. 그런 시선들로 가득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와 그런 모멸감을 얼마든지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체험된 은혜를 전하고 싶은 믿음입니다. 체험된 은혜를 전하고 싶은 믿음. 29절부터 30절 전반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도 정감 있고 사랑스럽고 따뜻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몰차게 난 널 모른다 하지 않고 매몰차게 딴 데 다른 데 와라,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른 데 와라 이렇게 모른 척 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이 이런 주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눈을 만지십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눈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부끄러움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아픔입니다. 절망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평생에 어쩌면 그 눈 때문에 마음고생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괴로움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가장 아픈 눈을, 그 슬픔의 눈을, 그 절망의 눈을 만지셔요. 저는 그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내 눈을 만지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아픔을 씻으시는 주님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눈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 외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되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 갖지 마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졌더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체험된 은혜입니다. 체험된 은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죠? 30절 중간절에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지 마라.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런데 재밌게도 이 두 명의 시각장애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30절 하반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어떻게 해요? 퍼뜨리느니라. 참 재미나지요?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나아가서 온 땅에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각처에 돌아다니며 분주하게 전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막 전파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 전에 핸드폰이 울려서.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죠. 이 상황에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주님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해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긋지긋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혔을 것입니다. 꼬투리를 삼았을 것입니다. 비방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떻게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생각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체험된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하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 아닙니까? 복음은 이런 거예요. 어떤 박해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안 된 거예요. 그들이 혹 이 일로 인해서 신변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꼬투리에 잡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는 당시 백성들의 그릇된 생각들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그저 정치적인 어떤 해결자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해결자,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자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교훈이 뭘까요? 불순종? 아니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체험된 은혜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능력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체험된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 믿음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체험된 은혜를 전하고 싶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간직된 믿음을 기초로 그 믿음대로 그 믿음만큼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하시는 체험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은혜의 주님, 우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인한 체험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척하면서 무리 속에 묻혀 지내는 믿음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믿음으로 둔갑시킨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믿음입니까?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믿음을 물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능력,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오 주님이시기에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며 당당히 살아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둔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 불붙는 불꽃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체험된 은혜를 기쁨과 감격으로 전하고 싶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능력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길 원하며 이 땅의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이단들이 사라지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